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한 단어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천국의 특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제 뭐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뭐 겨자씨나 누룩 비유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진다.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뭐 이런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뭐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어떤 장사꾼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천국이 얼마나 이렇게 넉넉한지 얼마나 자비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어떤 빚진 자나 아니면 이제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시간대별로 다르게 일하러 들어가는데 똑같은 데나리온을 일당을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넉넉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뭐 한 번 가르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더욱이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것은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비유는 뭐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비유로 주어졌다가 아니고 사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얼마나 주님이 다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수긍하고 용납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쁜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 가장 기다려지는 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한 보통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음식도 많이 먹고 춤도 추고, 뭐 저희 나라는 한 30분 정도의 혼인잔치가 끝나는데, 뭐 인도를 봐도, 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인도나 아니면 뭐 라오스나 이런 나라만 봐도 밤에 저녁에 혼인잔치가 시작돼가지고 다음 날까지 계속 합니다. 먹고 떠들고 뭐 춤도 추고,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천국은 이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죠. 기쁨.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대형사고예요.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 절망을, 그 고통을, 그 참담함을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절망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였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베푼 혼인잔치였어요. 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엄청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혼인잔치가 갑자기 이루어진 혼인잔치도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혼인잔치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올 수 있냐 이렇게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청첩장을 보내는데 그 청첩장에 올 수 있으면 이제 회신을 달라 뭐 이런 어떤 조항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누가 오겠다 누가 안 오겠다를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다 파악을 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 초청됐을 때에, 처음에 청첩장 받았을 때에 오겠습니까 했을 때에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임금의 청은, 임금의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명령과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왕을 모욕한 것입니다. 임금의 청함의 무게를, 영광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약속을 어겼는가? 여러분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 농부,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묵상했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보냈는데 그 종을 죽이니까 이제 또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는 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냈는데 안 오니까는 요것들 봐라 하면 되는데 다시 또 보내가지고 사람을 또 청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시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하러 가고 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 지금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유대인의 어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뭐 저희들이야 어떤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가겠다라고 대답도 했는데 안 가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파트 일하러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집에 할 것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임금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오십시오 했는데 이제 바쁘다는 거죠. 뭐 하냐 바쁘냐 그러면 이제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묵상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쁘냐 그러면 저 취미생활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죠. 바쁘다. 왜 바쁘냐? 그럼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반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치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려는데,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취미하러 가야 된다. 자녀들 길러야 된다. 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욕을 당한 임금이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사실 앞선 절에서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합니다. 임금이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 임금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 대신에 또 다른 자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요. 사람을 세워가세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그 응답에 그 어떤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반응할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계속 찾고 계신데 뭐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뭐. 하나님이 내 말고 뭐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절을 보면 바깥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예복을 입었냐 예복을 입지 않았냐가 그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악한 자도 있고요. 9절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악한 자도 있었던 것이고 혼인잔치에 선한 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네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네가 선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냐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임금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중요한 거죠. 그럼 예복이 뭐냐? 예복은 선하고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예복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해오는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예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모습이 이게 표현 묘사되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예복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의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성도들의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행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21장 28절부터 나오는 두 아들 비유였어요. 두 아들 비유.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한 아들은 예 하고 안 하고요. 다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갑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 세리와 창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은 아니요 했다가 예 하고 일하러 간 사람들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이고요. 대답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21장 33절 이후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맡긴 주인 비유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농부에게 세를 주고 또 세를 받으러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리죠.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열매를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역사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왔거든요.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아들이라면 더 죽여야겠다라고 달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기대되었던 사람, 처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건데 예수님은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천국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대되었던 어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천국에 들어가면 뭐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득권에 치유해 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이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속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엎으시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순종, 열매, 행실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예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킴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열매를 원하는 예수님께,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임금의 초대에 자기가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되 무엇보다 옳은 행실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어떤 기쁨보다, 어떤 부르심보다 훨씬 더 귀한 줄을 알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이런 예복 입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